미국의 한 갤럽 조사가 조사를 했는데 기관이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어떤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주제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내고 또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게 되는 어떤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만족한다고 대답했던 그 률이 어떻게 되냐면 남자는 28%, 남자는 28%가 만족한대요. 여자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13%가 만족한대요. 예. 또 만약에 자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는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남자는 94%, 여자는 99%. 예.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외모뿐이겠습니까? 외모만 그럴까요? 학벌, 출신 배경, 개인의 능력, 직업, 실력, 또 경제적인 부,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겠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족,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단 말이죠. 그거를 열등의식이라 말하죠. 열등의식. 저도요, 어릴 적에 그런 열등의식이 많았었어요. 참 열등의식에 의해서 위축되고 조금 소극적이 되고 좀 나서지 못하고 늘 이렇게 숨고 그랬던 일이 있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어릴 적 생각해 보면 농사 짓는 부모가 왜 이렇게 부끄러웠는지 누가 알까 겁나고 예. 늘 보면 흙투성이인 온몸에 흙투성이인 부모님을 볼 때마다 괜히 부끄럽고 괜히 숨기고 싶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 멀리에서 흙투성이가 된 부모님들이 터벅터벅 걸어오실 때 제가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마주쳐서 도망친 적이 있어요. 부끄러워서 친구들이 그 부모님 보고 네 부모님이냐 너희 부모님이냐 이야기를 할까 봐 두려워서 도망친 적이 있어요. 열등의식이죠. 어릴 적 생각해 보면 다들 그렇게 어렵게 컸지만 저도 참 어렵게 컸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때였기 때문에 커다란 통에 저희 누나와 제가 거기서 놀던 때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누가 돌볼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은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은 거기에 넣어놓고 니들 둘이 거기서 놀아라. 못 빠져나오니까 거기서 둘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놀고 부모님은 일을 하고 이랬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끄러웠는지 누가 우리 부모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알까 봐 두렵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너무 어디 가서나 저는 설교 중에라도 아마 저희 부모님 농사꾼이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만큼 저는 극복했다는 얘기죠. 그게 만약에 극복이 안 된 열등감이라면 아마 표현하지 못할 거예요. 누가 알까 봐 겁나니까. 그런데요 저는 너무 자랑스럽죠. 지금 생각하면 정직하신 분들이거든요. 땀 흘려 수고한 보람과 결실을 거두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것들을 빼앗거나 이러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한 보람을 거두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취할 줄 아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너무도 기뻐요. 너무도 감사하고. 예. 그래서 지금은 참 자랑스럽지요. 어쨌든 이렇게 현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숨겨져 있는 열등의식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참 대단해 보이고요 야, 실력도 대단해 보이고 좋은 직장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줄 아는데, 그런데요, 다들 보면 숨겨져 있는 열등의식들이 있어요. 열등의식이란 정의를 내려볼게요. 내가 남보다 더 못하다는 것 생각에 사로잡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하며 나 자신을 멸시하는 태도. 뭐든지 보면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실력 있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부자인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잘 갖춘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나를 보니까 너무 작아요. 너무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러니 늘 위축된 삶을 살아가요. 이것을 소위 가리켜서 못난이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못난이 병.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남과 비교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려고 해요. 비교해 보니 없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 실력이 없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어요. 외모도 못났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나은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더 약하고 더 못나고 더 부족한 자기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맞추어 살아가는 데서 찾아오는 불안과 위협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약점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신을 멸시하게 되고 자신을 괴롭히게 되고 자신감을 잃고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계속 주저하고 거부하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열등의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열등의식은 크게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자기 정체성의 상실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40년 전 모세는 자기 확신이 분명했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자기 존재에 대한 상실감에 빠져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존재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기 상실로 인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 불신이에요. 자기 불신.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누가 내 말을 믿을 수 있겠어.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아. 누구도 내 말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불신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모습을 초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정의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 혹시 열등의식에 혹시 사로잡혀 있으면요, 빨리 버리셔야 돼요. 과감히 다 내쳐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연쇄적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초라하게 생각해요. 자기를 멸시하게 돼요. 자기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초라한 자신을 모습을 보면서 동정의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우울 증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를 찾아보니까 무력감이에요. 무력감. 4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얘기합니다. 자신은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한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심각한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물론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죠. 자신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신은 그럴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니까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역까지도 거절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이지요. 자신의 가치를 상실하며 살아갑니다. 또 자기에 대해 신뢰하지 못합니다. 또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적극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늘 의기소침하여 소극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실패를 생각하며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지나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불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시킬까 봐 두렵고 하나님이 무엇을 맡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늘 핑계거리를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저는 건강이 따라주지 못해서 못하고 저는 형편이 안 돼서 못합니다. 늘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왜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데요, 오늘 저는 모세의 어떤 열등의식을 여러분들 앞에 강조하고자 오늘 설교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죠. 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위축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먼저 지도자로서 충분히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모세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지도자로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하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나는 본래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본래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좀 더 쉽게 풀어보면 나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세의 말대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할 때 여러분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결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지도자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하는 것이 어눌하다고 할 때 도대체 저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또 제대로 알아듣기 어렵다고 할 때 진짜 지도자로서 자격 있다고 말합니까? 뭔가 치명적인 결점이 있는 거죠. 그렇지요? 사실 이것은 실제로 구강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발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실제적으로 말의 표현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보면요, 당시에 이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히브리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더구나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자신감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피하고 싶은 일이고 가급적이면 나서기 싫은 거죠. 내가 뭘 말을 한다고 해도 저쪽에서는 분명히 못 알아들 것임에 뻔하고 또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어떤 수준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 또한 철저히 모세의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생각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서 성장하면서 누구의 손에 의해서 길러졌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에 그의 유모가 되어져서 바로의 궁중에서 함께 살면서 성장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에게 늘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언어에 대해서 교육을 했을 것이고 말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핑곗거리를 찾은 것이 뭐냐면, 나는 본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요, 나는 의사소통이 전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말로 남을 설득하고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여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뭔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들을 이끌어내려면 뭔가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어쩌면 이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신앙적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야지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지요. 그렇지만 이 현실적인 어려움은 그렇게 쉽게 극복될 것 같지가 않단 말이지요. 그것은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합니다. 정말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설교인 것 같아요. 준비할 때부터 시작해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시간 투자합니다. 이 한 시간 설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많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다시 묵상하고 또다시 책들을 연구하고 그래서 준비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 정도까지 했는데 그 정도 설교밖에 못합니까? 하면 저는 할 얘기는 없어요. 할 얘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한 시간 설교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와, 어렵다. 사실 설교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 잘하는 것만 갖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반드시 설교자는 교인들을 그들이 있는 세속적인 자리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섬기는 그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탁월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위치에 있는 자가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첫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다음은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은 그것을 바탕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때 아무런 생각도 없이 백지 상태로 여기에 나와 계시지는 않지요. 그렇죠? 여기에 나오실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니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만 잘 기억하고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오시진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저마다 삶의 고민과 문제들이 있어요. 또 온갖 계획들, 경제적인 문제들,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그런 현실적인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지금 여전히 그 현실적인 문제들, 그 복잡한 문제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에다가 말까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말까지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 때 누가 선뜻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을 잘하는 것이 설교자의 중요한 조건일까요? 제가 말을 유창하게 잘하면 여러분들은 쉽게 변화되시겠습니까?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시겠습니까? 제가 유창하게 설교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요, 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모세도요, 말 잘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 참 어눌하세요. 표현이 참 어눌하세요. 설교할 때요 눈도 침침해가지고 막 설교할 때 이게 설교 원고도 채 잘 못 읽으세요. 더듬더듬 읽으시고 또 설교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원고에서 눈을 떼지 못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만 보고 읽으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두 번째,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를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요.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말 잘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유창하게 말을 잘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를 묻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던지냐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자신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위축되어 있는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모세로 하여금 그의 시선을 그 입을 지으신 하나님에게로 옮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입을 지으신 하나님에게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옮겨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자나 말 못하는 자나 누구나 다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신의 모습에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요,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나는 이렇게 실력도 없고, 왜 나는 내 형편은 이러면 이 모양이고, 왜 나는 누구보다도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하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녀는요, 부모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낳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못나게 낳느냐고. 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부모를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곧이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의 모든 약한 부분들도 다 나의 계획 안에 있단다 얘기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그 약한 부분을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남보다 조금 못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늘 열등의식을 느끼고 늘 의기소침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대요. 그리고요, 혹 그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거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 몸이 약해서 혹 그 일 가운데 어려움을 겪거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비록 말 못하고 못 듣고 못 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 우리의 질병, 심지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의 문제까지도 다 씻어주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약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질병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그 죄의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 그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더 이상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약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부족함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데 무슨 열등의식에 빠져 살아간단 말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자꾸자꾸 숨지 마세요. 자꾸자꾸 위축되지 마세요.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늘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기를 학대하고 살아가지 마세요. 자기를 무시하고 살아가지 마세요. 그런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명하고 있는 모세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은 속일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어렵지만 내가 실력도 없지만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고 나가는 순간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들, 고민과 답답한 어려움들, 괴롭혔던 무거운 짐들이 또다시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힘들게 합니다. 그것이 속일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13절에 말씀해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쯤 되니까요 하나님도 화를 내세요. 이쯤 되니까 하나님도 화를 내세요.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얼마든지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죠. 저는 충분히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문제를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래 관둬라 관둬 너 아니어도 얼마든지 쓸 사람 많다 그 정도로 말했으면 조금 알아들어야지 아 도대체 안 되겠다 너 그만둬라 하고 끌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모세를 버리지 않으시고 참고 또 참으며 또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세요. 우리는요 늘상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늘 못하겠다고 하죠. 그만한 실력도 없고 그만한 형편도 없고 그만한 시간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기어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포기했다면 그래 안 되겠다 그동안에 그토록 얘기했으면 좀 알아들어야지 도대체 너는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도 포기하셨다면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어이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단 말이죠.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음으로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도 좋습니다. 제가 섬기고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서 저는 너무도 좋습니다. 늘 자신 없어 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14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들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세를 끝까지 사용하시기 위해서 결국 제3의 대안을 세우십니다. 누굽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세우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진행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잘할 줄 아는 모르는 모세도 또 말을 잘할 줄 아는 아론도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혹 지금도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자신을 볼 때마다 무능력하다 생각하며 포기한 분 계십니까? 혹 너무 힘든데, 정말 너무 힘든데, 주변에는 전혀 돕는 사람이 없이 홀로 고독해하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기술도 없다고, 실력도 없다고 그렇게 슬퍼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감당케 하시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이 아닌 응답함으로 한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위축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열등감에서 벗어나 결국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피할 수 없었던 열등감의 상처들을 이젠 치료하여 주시고 더 이상 불순종하며 거부하지 않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비교의식이 아닌 창조의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가능하다는 가능의식으로, 사명에 불붙는 사명의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